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복을 누립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는 것을 우리가 잘 알려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 사실상 진정한 위로 또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는 것을 잘 알 때, 어떻게 보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받고 싶어하고요, 인생의 어려움은 피하고 싶고요, 마음의 평강은 누리고 싶어 해서 막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십니다. 이를테면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죄 아래 눌려서 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우리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율법과 은혜, 사실 얼핏 보면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갈라디아서가 다루는 율법, 은혜에 대한 이 논쟁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교 믿는 거랑 비슷해집니다. 불교는 내가 뭐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반에 이르기도 하고 해탈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공로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얼마나 열심히 수도해서 득도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돈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뭘 얻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거를 믿고 아멘 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캐톨릭에 보면 성인의 통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여튼 캐톨릭에서는 그걸 성인이라 그러는데, 성인들이 쌓아둔 공로를 교회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공로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공로를 내가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에는 성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인은 하나님 앞에 많은 공을 쌓아둔 분이죠. 그래서 수호 성인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요일마다 성인, 여하튼 성인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공을 교회가 나누어 주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사실상 그 공을 힘입어서 복을 누리는 그 아주 깊이 배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가 서로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가톨릭은 그거를 모든 성인의 통공, 근데 그 모든 성인의 통공의 근저에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이 자기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쌓아둔 공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톨릭이랑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다릅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냐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요,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립니까? 이를테면 내가 죄인인 것을 성경이 먼저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로, 그리고 그거를 자기 신분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그저 늘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고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불치병을 그냥 뭐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먹고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랑 비슷해요. 불치병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게 사실 모든 문제의 뿌리고, 그거는 불치병,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런데 불치병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 병을 고치겠습니까? 우리가 뭐 내면의 평화를 누리고 기도 응답받고 복을 받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될 거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독교 교리라는 게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그 19절을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이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거는 사실 선우가 애매하기는 한데,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죄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뭐가 의로운 삶이고 뭐가 거룩한 삶이고 뭐가 깨끗한 삶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빠져나갈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울을 주셨는데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를 품에 안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초등교사와 같아요. 오늘 보면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욕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고,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쓸 시대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가 가난한 집 아이들은 배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가 뭐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장장이 일을 배우고, 뭐 아버지가 목축을 하면 아들도 목축하고,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귀족들은요, 자기 아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시절의 선생은 다 누구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옛날 귀족들이요, 글 모르는 귀족들 많았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로마 시대는 로마 사람들이요 라틴어를 썼는데요, 진짜 귀족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 헬라어를 했어요. 요즘은 똑똑한 사람이 뭐 영어를 하고 일본말을 하고 외국말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쓸 때 로마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대의 지배적인 그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말 있었지만 똑똑한 사람은 한문을 쓴 것처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말은 이게 잘하는 사람, 읽고 쓸 줄 아는 똑똑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 옛날에는 글 몰라도 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글 몰라도. 옛날에는 농사 짓는데 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족 자기는 글을 몰라도 글 잘하는 똑똑한 부하를 옆에 두고 다 일을 하고, 그래서 편지를 써도 귀족은 그냥 말만 하면 옆에 그 노예가 이렇게 받아 써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절에는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똑똑한 노예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초등교사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파이다고고스.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떻게 우리 문화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때 그런 문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선생님인데 노예예요. 그래, 어릴 때는 그 노예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귀족 집안의 아이가 자라면 자기 선생님이 노예예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그 노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중요하지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거다, 내가 자랄 때까지만 나한테 효력이 있는 거다, 는 걸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2절, 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좋은 건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 없어서 오히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 앞에서 나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의 삭시 사망이구나,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옷 입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는요, 우리는 적수식 세례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뿌려요. 적수. 근데 본래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요, 침례예요. 침례. 물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적수식 세례에서 중요한 거는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 세례라는 거는 물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거는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죄를 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본래 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우리 안에 어떤 효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게 하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못 박힌 적이 없어요. 못 박힌 거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나는 죽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미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 신앙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거를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이라는 거는요, 요즘도 옷에 관심 많지만 이 시대에는 옷이 신분의 상징이에요. 신분.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신분이 좌우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들 보면 파란 옷, 빨간 옷, 이렇게 양반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옷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이 문반이냐, 선비냐, 아니면 칼 쓰는 무인이냐 하는 게 옷 색깔로 드러나는 거고, 옷 복장의 무늬를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는 옷이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 옷에 걸맞는 신분, 그 옷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덮어주는 거예요. 그 옷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덮어주시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하시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양, 옛날 어른들이 양,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입적이 된 양자가 되는, 그래서 누구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 자녀 아니었는데,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이사야서 읽었을 때,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가 이렇게 다 옷단장하고 결혼하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분이 달라지죠. 총각이 아저씨가 되고 이제 아가씨가 이제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언약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뭐냐 하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에요. 새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전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그 전에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입고, 무화과 나무는요 뜨거운 여름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죽으로 새 옷을 지어 입히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시고, 또 가죽옷이라는 거는 언약이에요. 질겨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범죄한 영혼들,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 범죄한 사람들을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그 범죄를 가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신다고 그래요.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새 신분을 주시는가,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계속 옷 입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 씻어주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더 이상 죄인 아니고 그리스도 옷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런 거 자꾸 자랑해서 스스로 높이고 목소리 힘줄라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할례받았다고 잘난 척한 거랑 똑같다고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걸로 자기를 이렇게 뭐 자기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할례 자랑한 사람이랑 마찬가지라고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웠느냐 이거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소망이 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 힘입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영광스러운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담대하게 은혜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의지하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